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 15장 1절로부터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조상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바로 열려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예비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먹과 이웃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러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한학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뒤좌우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눕시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부터 설교 7주 동안 설교 시리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한 가지로 말하자면은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교회로 지금 현대시대 저의 교회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교회로 데리고 가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인데 가정교회를 공부해 보면은 네 가지 기둥이 있고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 시리즈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네 개의 기둥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 목적입니다. 왜 교회는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시작된 공동체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 제자 훈련의 방법 이 두 가지고요.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사역 분담입니다. 목사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고 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섬기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할 거다. 네 번째 기둥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를 보면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 모임이 있죠. 예배가 공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삼공부라 해서 성경 공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목장이 있는데요. 목장에서는 감정을 만져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람이 정을 느끼기도 하고 감정을 만져주는 곳, 존재이기도 한데요. 목장에서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이 있고요. 성경 공부에서는 지적인 부분을 만져줍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에 나오게 되면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만져지는 부분이 성경 공부이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은 사람의 의지의 부분을 만져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하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그것도 하나님 저희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저희 교회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결심하신 분들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람의 의지를 만져주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 지금 말씀드린 게 네 가지 기둥과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이 있는데 그 일곱 가지를 7주에 거쳐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다룰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를 7주 동안 나누기 원합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미국에서 꽤 알려져 있던 신학자 중에 R.C. Sproul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살아있었을 때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은 어떤 성경의 교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까? 갈등을 가졌다면 어떤 교리가 가장 갈등을 가졌던 교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R.C. Sproul 목사님이 지옥의 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 알시스 프라 목사님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말씀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죽기까지 절대로 그리고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스트레이트하게 전해주신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물었더니 지옥의 교리가 가장 소화해내기 힘들었던 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들도 지옥의 교리는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1년 반 전에 카톨릭의 교황이었던 프란시스 교황이 자기 친구 신문 기자가 친구였다고 했는데 유제니오 스칼파리라는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는 그냥 죽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교황도.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마 그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알려진 목사 중에 로브 베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 썼던 책인 것 같아요. 사랑은 승리한다라는 Love Wins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책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던 안 믿고 죽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게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죽었던 범죄자들도 뭐 전쟁에서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근데 제가 목사의 입장으로서 생각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이게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게? 그럼 믿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 구원받는다면은.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교회는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고 지옥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숨기려는 그러한 경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옥을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을 구원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사람을 구원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교회에서부터 긴급성이 사라집니다. No sense of urgency.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장 많이 외쳤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십시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의 교회의 메시지, 요즘 교회들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변질했느냐. 당신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한번 체험하기 원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그대여, 교회에 와서 자존감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곤 합니다. 필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지옥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 양쪽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옥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신답니다. 알시 스프랄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 보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다 보아도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별로 안 나온대요. 별로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봐도 자세하게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이 소화해내기 힘든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다른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야 돼 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직접 가르쳤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부터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내용을 보면은 부자였던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이 이야기를 처음 읽어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지옥 갔을까? 부자였고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래서 지옥에 갔는가?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지옥 간 이유는 아니죠. 성경을 틀어서 보아도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지옥 갔는가? 그것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난한 나사로를 돕지 않았던 것은 그게 지옥 간 이유는 아니고요. 그가 새로 태어나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갔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인가?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뭔가인 것처럼 나사로를 보내래요. 나사로를 종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24절에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8절을 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하게 또 부자가 또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형제들은 오지 않도록 말해주십시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사람이 갈 곳이 아닌 곳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을 그려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꺼지지 않는 불 속, 영원한 불이란 꺼지지 않는 불 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는다. 사람을 이렇게 뜯어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지옥을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에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서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은 그때 임금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그 자체는 사탄과 그 졸개들,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다. 근데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그곳으로 갈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그곳으로 갈 것이다. 영원한 불 속으로 갈 것이다.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감옥에 가는 판결을 30년, 50년만 받아도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50년을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지? 100년을 지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불 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세기에 영국의 작가였던 존 밀톤이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책을. 그 Paradise Lost라는 그 책을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니 지옥 가서 왕노릇하는 게 오히려 낫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이 말투를 보면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지옥이 하나님을 천국 가서 섬기기 싫다고 그냥 지옥 가는 게 오히려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옥이라는 곳을 한번 제대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원한 불 안에 여러분이 저한테 우주에 있는 목성은 어떤 곳이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막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목성은 모르겠어요. 사람이 둥둥 떠다니는 곳이 아닐까요? 라고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남 캘리포니아는 어떤 곳입니까? 미국에 있는 남 캘리포니아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제가 직접 거기서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는 거의 날씨 일기예보를 안 보고 살았습니다. 1년에 비가 오는 게 한 3-4일 정도, 제대로 오는 게 3-4일 정도. 비가 오는 날도 그냥 주차장에서 건물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상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알고 계신 곳을 그려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아도 다른 곳을 보아도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세요. 그려내주고 계세요. 생생하게 16장에서도 그 모습을 그려내주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은 크리스천이건 크리스천이 아니건 이 지옥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신학자들도 힘들어하는 교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지옥을 마지막 정의이다, 정의, justice, 마지막 정의이다라고 지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뉴저지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이 뉴욕에서 일하고 있었던 20대 여성이었는데 뉴욕에 가려고 전철을 이제 타려고 이제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남성이 와가지고 주먹으로 이렇게 얼굴을 때렸어요. 갑작스럽게 맞으니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지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의를 외쳤단 말이에요. 정의를.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정의를 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또 가게 됐는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요코타 사키에 상이라고 있습니다. 요코타 사키에 일본에. 딸이었던 메구미 상이 중학생 때 이제 부가츠 활동하러 배드민턴 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활동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사라졌어요. 딸이 사라졌는데 처음에는 행방불명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3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찾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찾았어요. 딸이 어디 갔는지 아무 흔적이 없었대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납치행간 사람 그 명단 안에 자기 딸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정의를 외쳐오고 계십니다. 내 딸을 도와주세요. 정부에게도 외치고요. 사람들한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Justice.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딸이 납치되었다. 학대를 받고 있다. 경찰도 아무것도 안 해준다.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해준다. 어떻게 하면 정의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어요. 정의를 외치는 거죠. Justice. Give me justice.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입잖아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뭐 이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따지지 않고 정의를 외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정의는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합니다. 정의는 좋은 것이라고. 만약 세상에 정의가 사라진다라면은 악이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악으로 인하여 다스려지는 세상이 돼버려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은 2차 대전 때 수천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잡힐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틀러가 총으로 자살합니다. 잡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총으로 그냥 자살하고 끝나요. 그냥 재판도 받지 않고 정의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세상을 다 끝날 수 있다라면은 나쁜 짓하고 남의 것들도 훔쳐오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나의 작품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누가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거 나의 음악이야 라가지고 저작권도 뺏어오고 표절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다가 잡힐 때가 되면은 총으로 사서 자기 자살하고 정의가 없습니다. 재판도 없어요. 신학자 말로는 이거만큼 무책임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은 다 이 세상은 다 악한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정의는 어디 있는가? 시편 기자 중에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사프라는 사람이 시편을 썼습니다. 뭐가 억울해서 쓴 시인가? 하나님 이 세상을 보세요. 악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범죄를 짓고 다니는데요. 그 사람들 아직도 웃으면서 편안히 살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걸 외쳐 하나님께 정의를 외쳐요. 시편 73편 6절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 악한 사람들 일을 어떻게 된 것인가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는 것을 제가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마지막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아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은 진짜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죄자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죄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초기 상태, 우리의 default position, 처음 초기 상태는 지옥을 향해 가는 게 인간의 초기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원래는 천국 가던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고 초기 상태가 지옥을 향해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너무나도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죠.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신기한 것은 요즘 시대는 조금 더 나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때에는 죄인들이 교회에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 오면은 다 넥타이 매고 와야 되고 다 옷차림도 다 갖고서 와야 되고 뭔가 도덕적으로도 다 훌륭한 사람들만 모인 곳만 같아 그래가지고 죄인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교회. 근데 신기하게도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인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느꼈다는 거죠. 뭔가 있구나 이분에게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거를 추구해서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다가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비판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 종교학자들이 말하자면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런 죄인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교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4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는 게. 그래서 보세요. 5절,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사람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여자가 드라마크는 은화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잃었는데 그 잃었으면은 등불을 켜고 찾을 거 아니냐. 그리고 찾으면은 그 돈을 찾아내면은 동네 사람들이랑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일 아니냐. 10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왜 이런 말이 있느냐.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한 사람이라도 한 마리의 양이라도 그곳에 가는 것이라면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7절에 보면은 그 한 양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 지옥의 불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면 하늘에서는 기뻐한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지옥이 살만한 곳이라면은 그냥 괜찮아. 그냥 괜찮아. 뭐 우리 친척도 뭐 지옥 갈 텐데 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살만한 곳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잔치도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끔찍한 곳이고 최악의 곳이기 때문에 잔치가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은 천사들 사이에서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왜 기쁨이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하는 곳에서부터 구원받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곳이 없다라면 기쁨도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 최악인 곳이기 때문에 49마리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99마리가 양이 있다면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99마리는 괜찮으니까 조금 잠시 내팽겨 놓고 한 마리를 계속해서 찾아 나갈 것이다. 한 마리라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4절에서 너희들은 그렇지 하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느냐. 내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왔거든. 내가 와가지고 죄인들과 복음 메시지를 전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거든. 이 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거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목자이다라는 것을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제자 중에 레위를 제자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또 비판을 받습니다. 아니 저 세리인을 제자로 하면 어떻게 하냐 비판을 받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비판을 받을 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대답하세요. 원래는 제자 되면 안 된 사람을 제자 뽑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이 의사 필요한 게 아니거든. 죄인들도 구세주가 필요한 건 죄인들이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서 그 아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멸망에 향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로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내려오신 목적도 그 미션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미션이 있었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은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시메온이라는 그 안나와 같은 사람, 이미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내가 온 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알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온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세주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 모든 전방이라고 하면 민족이라고 하면 99.9% 다 이방인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넌 크리스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라 라는 마지막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사명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냥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서 나카요시 클럽 그냥 동아리 활동 수준의 그런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아가라.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매주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있다. 미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아가기 위한 미션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한 미션이에요. 교회가 시작되는 이유가 그냥 크리스천들이 이 동네에 이사 오면은 마땅한 교회 없는가, 다닐만한 교회 없는가, 이 교회가 있으면은 그냥 크리스천들이 그냥 상황이 될 때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배하기 모이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시작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클을 반복하려고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생각하는 최우선 사역은 무엇인가?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매주 와가지고 그냥 적당히 한 시간 반 앉아있다 그냥 흩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33년, 34년 전에 왜 시작됐는가? 제가 5년 전에 친화가와에 뉴 커뮤니티 처치를 개척했는데 왜 시작했느냐? 왜 굳이 그곳에 교회를 시작했는가? 그냥 동아리 모임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동경에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지금 크리스찬들을 대충 모아가지고 교회 대충대충 하면서 그리고 30년, 40년 지내야지 그러려고 교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일이 없다면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비극입니다. 이 동네에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 동네에 시작되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이 없다라면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목적을 잃은 교회는 목적 자체를 존재 목적을 잃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그 목적을 잃은 성도가 있다면 구세주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고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남미 칠리에서 탕부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지하 700m에 갇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근데 그들이 지하 33명이 지하 700m에 갇혔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구출해내는데 69일이 걸렸어요. 두 달 반이 걸렸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빨리 일주일 만에 빨리 끝내지. 그때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는데 칠레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일본 돈으로 22억 엔이 필요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큰 금액입니다. 한 사람당 33명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 구해내는데 일본 돈으로 6,100에서 6,200만 엔이 필요해요. 너무 큰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칠레에서는 그 돈이 얼마큼이라면은 48년 연봉이라고 합니다. 48년간의 연봉.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요. 구해봤자 뭐 20년, 30년 더 살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돈을 필요하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준비하고 이거를 구출해내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예산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그들 33명 그 사람들 잊고 삽시다. 그냥 이 없었던 일로 하고 삽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가가지고 정부에게 말했을 거예요. 이게 돈 문제입니까 이게?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구출해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내야죠. 돈이 비싸더라도. 그들을 그대로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금액을 지불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것을 지불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구조대원이 마치 지하 700m에 내려가서 구원 사람을 구출해내듯이 이 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십니다.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세요. 버림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건 우리들인데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구출해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한 사람 6천만행이나 드냐? 야 이거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가치를 보시고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출해내야겠구나. 가치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자면은 교회가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VIP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위해서 뭐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면서 아 이거 너무 비싸네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조금 자제합시다. 이거는 좀 하지 맙시다라고 말한다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는데 뭐 건물 비용도 있고 스태프들도 고용해야 되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도하는 건 조금 자제합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가 생긴 목적을 잃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지하 700m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좀 더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라고 확신이 들었는데요. 그만큼의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돈이 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그거입니다. 세상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라. 실천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안 믿는 크리스천들과의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다 주변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 안 하고 학교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주변 다 보니까 나의 친구들 99.9%가 다 크리스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너희들이 가야 된다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제가 VIP를 어떻게 섬겼느냐? 최근 1년 안에 예를 한 가지 말아드리자면은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이 사는 VIP입니다. 선물을 삽니다. 그분이 굉장히 직장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사서 선물을 보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카드를 씁니다. 저 손 글씨 제일 더럽거든요. 글씨 근데 그래도 열심히 정성껏 글씨를 씁니다. 반페이지 정도 써가지고 지금 요즘 힘들다고 들었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거 선물인데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보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거를 그 사람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VIP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앞에 그거를 붙였대요. 기뻐서 제가 보냈더니 이렇게 섬기시면 저도 굉장히 못하는 쪽입니다. 전도를 잘 못하는 쪽인데 이렇게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겁니다. VIP한테 다가가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상명령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계를 그리고 그 사람이 준비가 되었을 때 목장에 불러주세요. 교회에 초대해 주세요. 처음부터 제가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 처음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 번의 감동을 받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본이라는 곳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이 전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섬기면서 보여줍니다. 나눕니다. 복음을. 그것으로 전도를 하는 저희들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VIP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저희들이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서. 빗부가 왔다라고 하면은 99마리의 그 양을 잠시 내려놓더라도 그 한 마리를 향해서 환영하면서 팔로우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를 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섬기기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번 1년 동안 여러분 VIP를 적어도 한 명, 많은 사람 놀 필요 없습니다. 10명을 적어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을 다 전도하리라. 너무 목표를 크게 잡지 말고 적어도 한 사람,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사람, 기도해야 될 대상을 한 사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주세요. 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꼭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팔로우업을 해주시고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모습을 추구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